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경 공부 시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는 축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말씀을 더욱 저희가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경 공부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과 목적들이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예, 우리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성경은 또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성경은 로마서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서는 좀 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또 한번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된 말씀인데, 그것을 짧게 요약해서 조금 빠르게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우리 갈라디아서를 본다면 같은 교리와 같은 내용과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랑 아주 동일한 교리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원의 방법도 나와 있고요. 또 죄인들의 결말, 죄인들이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실, 또 거룩함, 죄, 또 성결한 삶,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요.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위대한 사람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로마서도 물론 좋아했죠. 근데 갈라디아서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자신의 와이프의 이름인 그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갈라디아서에 붙일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마치 인격처럼 받아들인 거죠. 자,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이제 토대로 쭉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을 읽은 대로 제가 뭐 다른 것도 될 수 있겠지만 11절과 12절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많은 것들을 공부하실 때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가를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중요하지 뭐 어떻게 다 외우겠어 하시겠지만, 요 성경 공부 시간만큼은 조금 그런 외부적인 것들을 한 번씩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D 53년에선 55년경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고요. 갈라디아의 교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다른 성경들은 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은요, 지금 1절을 보시면은요, 1절이 아니고 교회들로 나와 있죠. 2절에 이제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고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갈라디아가 이런 밴쿠버처럼요 큰 광역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소도시들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밴쿠버의 교회들이라고 했으면은 밴쿠버에는 여러 교회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은 이스라엘의 저 북부에 있었던 그 안디옥이 두 개 있는데,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그 위쪽에 있는 넓은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심어놓은 교회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좀 특이하죠? 갈라디아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들의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책들이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거듭난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겠지만, 이건 교회들이기 때문에 조금 범위가 넓어집니다. 한 교회도 아니고 여러 교회가 되겠고요. 교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닌 다른 분들도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이방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이 교리적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아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한 장마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기록해 드릴 거예요. 뭐냐면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지만은 제가 준비한 핵심 단어를 한번 보시면 사도, 또 복음, 그 반대 의미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도 이제 아시는 대로 나와 있고요. 은혜, 유대인들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잘 없는 표현인데 유대인들의 종교, 이건 곧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라는 단어도 키워드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글을 썼을까?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글을 썼을까? 여섯 장이 되는 긴 편지를 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 어떤 침투한 어떤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치 못하고 우리가 믿는 유대의 믿음들을 유대신앙의 믿음이 첨가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했던 일종의 거짓 복음이죠. 예, 그 씨앗을 심겨둔 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를 했습니다. 선교여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들어왔어요. 소문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그게 먼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이른 시기에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런 혼란한 교리에 좀 자신들을 내어준 케이스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들은 즉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의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성경을 한 네다섯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읽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선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안부 인사를 하고 있네요. 예. 갈라디아 교회들의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했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내용은 항상 다른 서신서들과 비슷합니다. 예. 인사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인사 중에도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좀 특이한 인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한 어필을 서두부터 하고 있네요. 우리 편지할 때 이러지 않나요? 요즘 편지를 잘 안 쓰지만은 편지를 쓰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굳이 밝힐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물론 내가 이분들 개인을 다 모르는 사이인 건 맞지만 다 내가 누군지 나의 자세한 것을 쓸 필요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부터 우리 안부 인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왜 사도를 그렇게 자기가 이제 거론을 했는지는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아는 것이 저에게 중요한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인원이 한 명이 빠졌어요. 한 명이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자들은 11명이 됐는데 그때 제자들이 한 명의 제자들을 더 뽑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걸 놓고서 고민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사도직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지금 드린 프린트에 나가는 펜이 있으시면 메모하시고 뒤에는 메모칸이 따로 있긴 하지만 뭐 그리셔도 좋고요.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 22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며 아시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뽑을 때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와 동행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시 계시던 그 당대에 지금 승천하시고 안 계시지만 그때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들을 간단히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나타난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제비뽑기를 하고 마띠아가 당선될 때에도요 사도 바울은 어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제자로서가 아니라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핍박할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막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준비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딘가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은 보통 이런 것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제자들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대적자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도직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자신이 그 조건에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회심할 당시에 그 찬란한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 환한 빛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런 많은 계시를 받고 또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나도 사도직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을 한번 이제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열두 사도와 지냈던 시간차가 좀 있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정확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계시의 풍요로움과 그 규모에 있어서는 다른 많은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편지의 수신은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들인데 그 지역을 아까 궁금하셨을까봐 그 아달리아라는 지역이 있고요. 버가,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다 나오는 교회입니다. 지금 적어드린 요게 사도행전에 나온 1차 선교 여행을 쭉 갔던 경로에 따른 그 지역을 그대로 나열드린 거예요. 생각보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당시에 사도바울이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14장에서 사도바울이 한번 된통 그 이고니움 쪽에서 왔던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좀 테러를 당해요. 그래서 돌로 사도 바울을 계속 추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설교한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왔는데요. 유대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려고 하는 그의 메시지를 듣고서 분노한 거예요. 이고니움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돌로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기절을 해서 이 사람들이 놀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성 밖에 내다 버려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도바울의 그 계속 거취를 알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서 가서 구해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이 아마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너무 크게 변경이 되는 거겠죠. 물론 다른 사람은 세웠겠지만 그런 위협을 당했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것, 처음 우리가 접했던 거 이런 것들은 애착이 많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1차 선교 여행은요 굉장한 여행이었습니다. 그 많은 계시와 그 준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얹고서 처음에 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 오늘 아침에 말씀해서 우리 평강을 들었습니다.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서신을 적을 때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봤어요.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참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더니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히브리서를 빼고요. 히브리서는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에서 단 한 번도 안 빼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와 평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헛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면 한 1, 2, 3절 내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항상 안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분께로부터 돈을 받든 무엇을 물건을 받든 전혀 저는 받을 만하지 않는데 받았다면 그것도 사실 은혜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예, 우리는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요. 평강은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어떤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사도벌이 말했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저희 올해도 아침 말씀에도 이제 평강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성경 말씀도 은혜와 평강이 나오네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런 안부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13절부터 20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른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뭐 빌립보서라든지 사도행전의 그런 왕 앞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빠짐없이 얘기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이게 간증의 우리의 모태가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전에 살았던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누구에게 한두 번씩 전한다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셨다는 데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든 약한 사람이든 왕이든 필요하다면 그 간증이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나의 천국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웠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는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의 정말 결단이 있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지금 전체적인 큰 주제를 꺼냈어요. 마음에 이렇게 뭐 인사를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꺼냈고요. 여기를 잠시 덮어놓으시고 사도행전 말씀 13장을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차 선교여행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끔 저희가 사도행전을 겸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13장 38절. 이 지역은요, 사도행전이 1차 선교여행을 13장 14장의 1차 선교여행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는 것과 예수님이죠. 또 모세의 율법은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예. 그 다음 넘어가서 43절입니다.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 있는 유대 개종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그 갈라디아 지역에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소문이 벌써 퍼졌어요. 지금 저희가 몇 구절만 읽지만 이때 한 2년여로 생각이 되는데 2년여 동안 소문이 충분히 나죠. 그 다음에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 모독하거늘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유대인에게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말했어요. 당신의 믿음 없음을 보니 도대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하는 너희들의 반응을 보니 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선언을 하고 돌아섰는데요. 그 14장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9절에 예,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유대주의자들.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붕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 말고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부분이 몇 차례 나오거든요. 그게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몰래 들어온 자들은 누구였나 보면은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안디옥이 1차 선교여행에 최초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는데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내가 얼마 전에 전했던 갈라디아의 교회에 지금 1장의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1장을 다시 보시면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속히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복음을 떠나는 것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과 비례하고 내가 마음속 깊이 내린 그 말씀의 씨앗이 얼마 그 규모에 따라서 이게 정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상치 못한 반대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니까는 도대체 마음이 좋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 복음을 떠날 때 보면 6절에도 있듯이 우리가 어떤 막 대단한 이단 교리를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 일단 그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의 순수성에서 사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연유든 복음을 먼저 떠나야 내가. 그래서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것인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말씀은 계속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귀한 그 존귀한 말씀들을 계속 듣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분들은 때로는 이런 떠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거나 그런 미혹을 당하게 될 때도 있겠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말씀 공부를 계속하는 것들이 저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각이나 뭐 학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복음을 또 대적하고 맞서기 위해서는 또 바른 복음을 계속 믿고 저희가 또 말씀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알게 되었습니다. 3번에 괄호에 그 따옴표가 있는데 제가 안 써놨어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나온 처음이자 마지막 문제인데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좀 짧은 단어인데 두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1장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 키워드는 안 썼고요. 답이 될까봐. 다른 복음은 이 문맥상 무엇이었을까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바울을 그 돌로 치게끔 했던 그 마음에 분을 일으킨 그 한 가지가 뭘?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네, 율법도 좀 더 큽니다. 좀 더 작게. 아, 조금 달라졌어요. 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할례입니다. 할례. 지금 1장이 분명히 안 나왔죠. 제가 아, 이거 퀴즈를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할례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율법도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안식을 지키고 율법 지키는 거 다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지금 할례에 대해서 지금 전체가 율법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말하면 지금 할례가 문제가 됐거든요. 이 갈라디아의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많은 율법, 막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들이대면서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600가지 정도는 한 300가지는 지켜야지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할례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할례. 근데 이것도요, 유대주의자들이 사실 할례가 중요해서 할례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왜냐면은 바울이 미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지만 저 끊이지 않은 저 복음의 그 불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걸 끄고 싶은 거예요. 진화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했다 하면 거기서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 길리기아 그죠 갈라디아 쪽에서 온 그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제거하자라는 게 자기 그 마지막 생각이었었는데 안 됐지요. 사도 바울 죽지 않았습니다. 그 할례에 대해서만 토픽을 하나 잡은 것이 아 할례로 사도 바울과 맞서자. 할례는 받아야 복음을 듣든 뭘 하든 되는 것이지 할례까지 안 받게 하면 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걸 한번 우리 사도 바울에게 도전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할례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할례 자체가 대단히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예수님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복음에 추가해야만 그 복음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바로 거짓 복음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살다 보면 다른 복음 비슷한 것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뭐 복음을 되게 이상하게 전하시거나 좀 이단 교리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 저건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이라는 첫 단어가 나온 갈라디아서 1장의 문맥대로라면은 모든 것도 다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지만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한해서 할례를 전했던 그것이 지금 이 문맥상 다른 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많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서 야,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적긴 했지만은 우리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진화론, 뉴에이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또 칼빈주의, 은사주의, 또 해방신학, 이단, 이런 사이비 종말론 이런 것들이 이단 교리가 있겠죠.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저는 제 이유를 모르겠어요. 유독히 그 사이비 종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가. 다른 나라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이 많을까?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예전에는요 한국에 나름대로 그런 그 보수적인 교단이 있고 나름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이 살아 있었을 때는요 여기 나열한 것 중에 그런 뭐 해방신학 같은 거,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게 완전히 배격이 됐었어요. 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지막 시대 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통신학으로 계속 올라오고 부각이 되고 인정을 받는 게, 예. 그래서 저희가 신학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풀어내는 장치이지, 이 신학에 의존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다른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다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올바른 바른 성경을 통한 신학이어야 그것이 신학인 거지 신학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서거나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제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앞에 있는 인본주의라든지 진화론과 뉴에이지 같은 거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리고 장차 성경의 많은 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대언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올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그 발받침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발받침은요 인본주의와 진화론과 뉴에이지가 탄탄하게 예, 자리를 잡은 이후에 그 적그리스도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사람을 구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주어진 이름이 없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 이탈해서 다른 복음에 막 귀 기울이게 된 것이 이들에게 큰 미혹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요 사람이나 교육을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고요. 또 사실 거듭난 이후에 우리 말씀에도 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공부, 성격 공부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직접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또 자세히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내가 내 계시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이 계시의 정체가 무엇인가 나를 믿어달라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보면은 너무 많은 곳에서 자신을 변호해요. 지금 뭐 사도 바울의 어떤 정당성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복음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1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갖고 중요한 신분으로 이제 다메섹 쪽으로 가고 있었었는데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고 있었나요? 예,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러 가려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굳이 그것은 찾아보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우리 또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 예, 자신의 이전 생활에 대해서도 여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죽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유대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즐거워하실 때에 내가 즉시 하늘과 동등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가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마지막 20절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해요. 너무나 거대한 세력이 지금 갈라디아를 초토화시키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그런 불로 이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이 확실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말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두 구절을 더 찾아보겠는데요.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봤고요.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필요하시면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집에서 한번 덮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였노라.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노니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에 대해 증언하였노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던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하려 하였노라. 이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예전에 베트남 전쟁이나 6.25 전쟁 때 병사로 참전을 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군인이니까 적을 죽여야 하잖아요. 수십, 수백 여러 가지 방도를 죽였을 때 전쟁이 끝나고 모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내가 죽인 사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적이었고 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죽이는 게 정당하고 누구도 나를 재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인을 죽일 때 즉결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고문을 할지 십자가의 총으로 죽일지 권한이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죽이기도 했어요. 자신의 모든 간증을 다 말하는데요.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노니 막강한 권세도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도요. 이 지식에 있어서도 너무 해박한 지식을 완전히 또 소유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말씀 두 구절, 세 구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 두 구절입니다.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한 규율을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실 이 마지막 말씀 진짜 하기 힘든 말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것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물론 이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철두철미한 유대인, 철두철미한 히브리인, 종교인.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유대주의자도 사도바울을 이렇게 비난할 필요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에 있어서, 내 신분에 있어서, 내 명예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집안, 교육, 또 가문, 종교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간증 중에 가장 멋있고 장엄한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26장 한번 이건 안 보려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다른 내용이랑 좀 달라요. 왕 앞에서는 간증이다 보니까 좀 길어요. 이거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은 어디나 읽게 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굉장히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이 만약에 물 온도로 말했을 때 한 70도, 80도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거의 100도가 넘는 것 같아요. 우리를 항상 뜨겁게 하고 예, 기쁘게 만드는 책들인데 26장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아그리파에게 아그리파 왕이죠 이 왕에게 가서 내 모든 믿음의 전말을 26장 전체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이 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 이렇게 박해했는데 지금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 구절은 좀 길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이건 집에서 26장을 꼭 오늘 꼭 읽어보십시오. 네, 사도 바울의 간증.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기도 했고요.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박해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간증에 따르면 9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누구 아니 예수님이 아니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은 벌써 사도 바울이 누구를 핍박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역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핍박한 것은 사도 바울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며 복음의 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인들의 종교라는 말을 잘 익숙한 표현이 아니실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14절에 또 내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말도 있고요.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까지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이탈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득을 다 누렸고요. 모든 베네핏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이상은 자신의 신분이 예전의 신분과 달라졌다는 것을 계속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를 두 글자로 말하면 제가 여기 있듯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성경에 다섯 번의 종교라는 내용이 나와요. 야고보서에 두 번이 나오고요. 갈라디아에서 두 번이 나오고 사도행전 26장 5절에서도 그 종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예, 종교의 정의를 한번 저희가 내려보고 싶어서 다른 책도 찾아보고 했지만 좀 부족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종교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차이점을 한번 보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복음이라면 종교는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그 일을 했고요. 예, 최초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드러나 있는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을 내가 가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이키려고 했었죠. 사실은 숨어서 내가 가리는 것도 있지만 내 수치스러운 모습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그 마음의 영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겠다. 이건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의 처음과 결말은 우리 아담을 통해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종교에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종교를 할 때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어떤 부처 같은 그런 존재가 없어도 종교로서의 많은 조건을 다 갖출 수가 있죠. 경존도 있고요. 예. 또 설립자도 있고. 다른 종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해박할 수 있어요. 지식이 뛰어날 수 있고요.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들의 많은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길고 전통적인 이단들도 있거든요. 우리 안식교 같은 이단들은요, 역사가 깊고 나름대로 철학도 있어요. 예. 종교적 신념도 굉장히 강하고요. 많은 것들을 흉내낼 수 있지만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맹점인 것입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종교, 율법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역시 죄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도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 안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별하신. 예.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은. 예. 이거 못하시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별했다. 말씀을 너무 빨리 쉽게 봐서 그런 것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내 생명이 있기 전에도 그런 건지.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언제부터 생명으로 여기시는가를 먼저 잘 아셔야 돼요. 태에 아기가 생겼고, 우리 교회도 지금 태에 아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태 속에,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뛸 때 이게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생명이죠. 이것은 이미 출생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있기도 전에 구별하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다 미리 택하셔서, 물론 하나님 그걸 하시기도 남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바울이 태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도바울의 존재를 내 이방인으로 쓸 큰 그릇으로 내가 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지, 사도바울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런 것들을 주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 아주 일찌감치 나를 아시는 분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읽으신 말씀인데요. 16절,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사도바울은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즉시 다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의료적 조치를 취해줬어요. 눈이 실명을 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분을 물리적으로 본 사람들은 신체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니엘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강한 빛을 알고 느꼈을 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접했을 때는 심각한 몸에 좀 기진한 상태를 겪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3일 동안 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여러 환상을 봤지만 어느 환상은 너무 이게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보고서 마음이 기진하다 보니까 3일을 기절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의료적 조치를 취한 즉시 몸이 힘을 얻고 나서 바로 간 곳은 어디였냐면요, 지금 17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들어갑니다. 이 사이에는 시간차가 많이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고 한 구절로 다 보지만은요,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들어간 것은요, 보통 한 3년 반에서 한 4년 정도 시간이 이미 소요가 된 걸 한 구절로 척승답을 했어요. 내 개인사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밀스러운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동 경로만 탁탁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예, 15일을 만났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노라. 정말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다 만나고 같이 간증을 나누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 나는 예수님을 안 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막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고 두 명만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15일 동안 만났고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형제들은요, 우리 야고보 말고도 또 있었어요. 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한 6에서 7명이 되는데 이 내용을 아주 우리 카톨릭에서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요, 이건 뭐 교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요셉과 정혼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출생했고요. 그 이후에 야고보를 위시해서 누이까지 한 6, 7을 쭉 낳았어요. 그 예수님, 그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이제 사촌 형제다. 그래서 아니면 또 이복 형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마리아와 정혼하기 전에 다른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요셉에게 그래서 낳았던 자녀다 라고 얘기해서 이거 단 한 가지 목표죠. 뭐 마리아가 끝까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처녀였다라는 거, 동정녀라는 걸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말씀에 대해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참 기쁘고 하나님께 참 너무 귀한 선물을 받은 건데요.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나 많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 좀 뛰어나신 분들에게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받고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구원을 어떻게 확실히 받았는가에 대한 내 내적 확신을 하나님께 주시도록 정말 거듭난 이후에 기도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난 이후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물론 특수한 케이스이긴 해요. 사도 바울은 일반 우리 많은 사람들의 하나라기보다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맞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고 그래서 아라비아로 부르셔가지고 많은 계시를 주시고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부르셔서 제자들과 이제야 수년 후에 좀 만나게 했는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차가 없을 때 많은 거듭난 분들이 첫 번째 뭐냐면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의심한 건 아니지만 복음에 탈선하기 쉽고 미혹되기 쉬운 것이 바로 그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분들에게 그런 확신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혈육에 대해서라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지만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 우리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혈과 육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런 확신 속에 우리의 믿음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의 내용들을 좀 총망라 해보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본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르는 또 히브리서까지 이르는 많은 교리들을 보면은 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도 받지 않았고 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내용들이 바로 무엇이었나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 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성도의 또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또 휴거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방인이 어떻게 될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전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 장차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들 이것들을 다 알았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지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나머지 부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홀로 알지 못하고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아멘. 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했다고 본인이 말했는데 이제 그들과 친구가 되고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도구가 되고요. 또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한 뒤에 또 사도 바울에게 핍박과 죽음의 위험이 계속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로마서에 나오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여행까지 쭉 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열망이 하나 있었거든요. 1차, 2차, 3차 여행으로 멈추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냐면 이제 로마로, 그렇게 꿈꾸던 로마로 들어가면서 로마 지역에 유럽에 본격적인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끝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희에까지 이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회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을 마무리로 갈라디아서 1장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본격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서두에서 어떤 서론만 꺼내놓고 이제 2장부터 6장까지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장, 3장, 4장에 있는 부분이 가장 사도바울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5장과 6장에 있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또 행실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